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은 좀 바쁘게 지냈네요. 뭐 샌프란시스코 갔다 오고 또 트라벨리도 갔다 오고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항상 평화로우면 무슨 재미로 살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는 게 우리 삶이고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냉담이라는 말은 저는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냉담,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하자면 차갑다, 뭐가, 마음이, 가슴이 차갑다. 성당을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성당을 나오는 사람이 성당 안 나오는 사람 보고 가슴이 차갑다, 너는 마음이 차갑다 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고 또 삶의 사정들이 있겠죠. 우리는 다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유할 뿐이지 너희는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라고 할 권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쉬는 겨울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 잠시 쉬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예전에 수원교구 보구마국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를 했는데 쉬는 교우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세 가지 랭킹이 나왔답니다. 3등. 3등은 뭐냐 하면 신자들 사이에서 상처받는 것, 그리고 신부님, 수녀님한테 상처받는 것. 그게 쉬는 교우가 되는 이유의 세 번째 이유랍니다. 2등은 무엇이냐? 미사, 전례,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 전례 참여해봤자, 교회 행사 참여해봤자 이게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대망의 1등은 무엇이겠습니까? 대망의 1등. 대망의 1등은 고해 성사가 부담스러워서. 동준이 이해 안 되지? 이해 안 되지. 동준이 이해 안 된답니다. 동준이 에 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해되는 분들이 많을 거야. 고해성사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네. 나의 잘못을 아무리 신부님이지만 가서 얘기한다는 건 두렵습니다. 머리로는 신부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고백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고해성사를 한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여기 안에 저기 고해소 문을 두드린다는 자체가, 문을 연다는 자체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본당은 더 심하죠. 제가 안에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들어와서 성부와 하는 순간 신부님이 내가 누군지 알 건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그런 게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듭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해소 안에서 벌어지는 그 은총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것을 수없이 체험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것도 수없이 체험합니다.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죠. 지난 목요일에 강론을 드렸던 것을 잠깐 상기시켜 드리면 그때 못 오신 분도 많으시니까 죄라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죄의 악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생명처럼. 그 죄라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냐 하면 죄 짓는 것으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 죄의 마지막 목적은 무엇이냐? 관계의 파괴입니다. 관계의 파괴.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죄라는 것은 결국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죄는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하실 때 있으시죠? 내가 이렇게 맨날 죄 짓는데 또 반복되는 죄를 짓는데 이렇게 내 성당 나와서 뭐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신자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죄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사랑하신 하느님과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 그리고 급기야 쉬는 교우가 되는 것, 하느님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죄의 유혹에 빠지기 전에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지만 죄의 결과는 하느님과 나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교리서에도 나와 있고 또 그리고 수많은 성인들, 수많은 영성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오고 있습니다. 자꾸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이런데 성당 나가서 뭐 하겠는가?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안 질라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성당 나가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네. 똑같네.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느님 앞에 자꾸 숨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과의 관계를 자꾸 단절하고 싶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느님과의 관계 단절 또 그리고 하느님을 멀리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흡사 이런 것이죠. 나의 자녀가 죄를 지었다, 잘못을 했다. 처음에는 화가 나고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에 빠져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잘못 저질렀다는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는 왜 이러지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문 안에서 엄마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잘못을 할까? 아빠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잘못을 할까? 하면서 나는 밥도 먹으면 안 돼. 이 문을 더 이상 나가지 않겠어. 다른 사람들 만나지 않겠어. 나는 그냥 이 방 안에 있었을 거야. 그런 자식을 보던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안타깝겠죠. 죄를 짓는 건 짓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죄라는 것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죠.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시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끊임없이 자책하고 실망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그 문을 나와서 다시 또 학교도 가고 다시 또 친구들도 만나고 해야 하는, 그게 부모가 원하는 삶이요 신앙인으로서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불행을 바라실까요? 행복을 바라실까요? 너무나 명확한 답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기뻐하기를 바라실까요? 비록 죄를 짓지만 죄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속 아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원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련한 교회의 성사, 그러니까 거룩한 일, 그것이 바로 고해 성사라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죄 속에 아파하지 말고 죄책감 느끼면서 슬퍼하지 말고 고해 성사 안에서 하느님의 용서를 믿고 다시 시작하거라 하고 교회에서 마련한 성사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용기 내기 힘들합니다. 오늘 복음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똑같이 포도밭에 일하러 가길 당부하십니다. 맏아들은 싫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답니다. 둘째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엔 일하러 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두 아들 중에 저는 일하러 가기 싫습니다, 포도밭에 가기 싫습니다 했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포도밭에 간 그 맏아들을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뜻 자주 얘기합니다. 하느님 뜻을 살기 위해 모인 우리들인데 이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았다고 복음에서 전해지는 이 맏아들에게 한 집중해 봅니다. 그리고 이 맏아들의 마음에 집중해 봅니다. 마음을 돌리고 다시 포도밭으로 갔다. 마음을 돌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포도밭, 처음부터 예 하고 바로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해야 되는 일도 많고 또 다른 유혹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가지 못하더라도 다음에라도 가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돌고 돌더라도 결국엔 포도밭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죄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실망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하느님께서는 결코 원하시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제가 아는 하느님, 또 제가 만나본 하느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마음을 돌리고 다시 포도밭으로 갔다. 지금 나의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고 죄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맏아들로 살기 위해서 같이 한번 노력해 보죠. 마음을 돌리고 다시 포도밭으로 갔다.